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먼저 성탄의 기쁨과 은총과 소망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달 초에 한 교우님이 제게 보낸 편지 속에 시 한 편이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에 나서기 전에 꽤 오랫동안 깊은 교분을 맺었던 시인 정현종 선생님의 시였습니다. 방문객이란 제목의 그 시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만남의 중요성을 이보다 더잘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현재 시점만의 상대를 만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그의 과거의 경륜과 그의 현재의 인격과 능력을 만나는 것이고, 나아가서 미래의 가능성까지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와의 만남이든 사람의 만남을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만남은 상대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동시에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전혀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는 것은 이처럼 만남이란 상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데 아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주는 것이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은 인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께도 우리처럼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시간 속에서 볼 때에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을 초월해서 만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만남이 중요한 까닭은 인간의 만남은 상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얻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과거가 다 아름다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에는 추하고 이지러진 과거를 소유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현재의 인격이나 능력이 다 출중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만남 그 자체를 기피해야 할 정도로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미래가 반드시 긍정적으로 전개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현재보다 도리어 부정적인 미래를 살게 될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또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합친다고 해도 한 인간이 갖게 되는 그 모든 시간의 길이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 못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맞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합쳐서 100년이 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100년이라고 해보아야 실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극히 짧은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만남은 중요합니다. 한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부정적이고 또 다른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역시도 부정하다고 부정적이라고 간주할 때 그 두 사람 간의 부정적인 만남처럼 보이는 만남도 마치 수학에서 마이너스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플러스가 되는 것처럼 그 부정적인 사람들끼리의 만남 역시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작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 간의 만남도 이렇듯 중요하다면 하물며 인간의 하나님과의 만남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과거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현재도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미래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온전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그분은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과거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현재 온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미래에도 당신의 섭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시키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에 의해 새로워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자는 백수의 왕이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사자를 감히 누가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젊은 사자가 궁핍해서 주리는 경우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에게는 혹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반드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면 언뜻 다윗이 화려한 왕궁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린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시편 34편에는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 결코 다윗이 화려한 왕궁에 앉아서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본래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였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하지만 거인 골리앗의 위세에 눌린 이스라엘의 장군 가운데에 그 누구도 감히 나가서 골리앗과 맞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의 무명의 양치기였던 다윗이 분연히 일어나서 홀로 골리앗과 맞서 골리앗을 격파함으로 일거에 구국의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질투해서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제거하지 않으면 자신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근거 없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영내에서는 더 이상 자기의 생명을 지탱할 수 없게 된 다윗은 할 수 없이 이웃나라 가드로 가서 그곳 아비멜렉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다윗에게 안전지대였던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낀 다윗은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 신용을 하고서야 겨우 자기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직후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침을 흘리고 미친 짓거리를 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시편 34편 자체가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4절을 통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또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역시 동사의 시제가 과거형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과거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34편 7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동사가 현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역시 현재형입니다. 과거 다윗의 삶 속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현실의 삶 속에서도 현재형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그 누구도 다윗 자신에게 손을 댈 수 없도록 다윗을 둘러 진치게 하시고 현재형으로 다윗을 건지시고 계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부족함 없는 미래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현재형으로 다윗 자신을 위해 치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과거 속에서 역사하셨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현재 속에선들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마침내 다윗의 고백은 이렇게 승화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디어 동사의 시제가 미래형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은 자신의 현재 속에 지금 역사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에 의해 주어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다윗은 확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느 한 시점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자신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그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은 감사의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미래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발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재와 미래만 새롭게 하시는 분이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의 의미까지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그는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한 참된 믿음의 표상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성탄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과거의 예수님만을 믿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와 똑같이 우리의 현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와 똑같이 우리의 미래 속에서도 역사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믿지만 그러나 이미 지나간 과거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은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새로워질 수 있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과거 역시 반드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과거가 새로워질 수 없다면 우리의 현재와 미래 역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새로워진 과거의 연장선상 위에서만 현재와 미래가 진정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외국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중년의 자매님이 있습니다. 가난한 한국 시골에서 가난한 집 딸로 태어난 그녀는 태어나던 바로 그 순간에 딸이 많은 집안에 또다시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자신을 낳은 생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마침 그날따라 일찍 귀가한 아버지에 의해서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7살이 되던 해에 동네 아저씨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동네 노래 잔치에 참석했다가 험상궂게 생긴 남자에게 끌려가서 강간을 당했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에는 동네 깡패 패거리들에게 끌려가서 성유린을 당했습니다. 중학교를 끝으로 학업을 마친 뒤에 공장을 거쳐서 조그마한 회사에서 취직 생활하던 중에 이번에는 그 회사의 상사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녀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짓밟기만 할 뿐 누구도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저주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찢어진 삶에 대한 고통과 극심한 가난을 견디지 못한 그녀는 마침내 여자로서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인생 밑바닥 속으로 자신을 내팽개쳤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그녀의 인생은 하루하루 망가져 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외국으로 이주하게 된 그녀는 외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신이 아무리 외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과거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만큼 추한 과거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체 쓰레기처럼 더럽고 역겹기만 했던 자신의 과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인지 그것은 영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현재의 삶 속에서 의미를 찾을 수 없으면 두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 그분은 약 30여 명이 소속되어 있는 작은 공동체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인생 밑바닥에서 삶에 지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난 그 자매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매님으로 인해서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자매님에게서 그들이 삶의 소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자매님 역시 인생의 밑바닥에서 신음했던 여인이었기에 그분들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알아들을 수 있었고 그 아픔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제야 그 자매님은 비로소 자신이 지워버리고 싶어 했던, 증오하기만 했던 자신의 과거를 주님께서 아름다운 도구로 쓰고 계심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결할 수 없었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즉 쓰레기처럼 더럽기만 한 자신의 과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과, 자기 역시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를 통틀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의 과거의 의미가 새로워졌고, 새로워진 과거의 그 의미의 연장선상에서 그는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현재와 미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그토록 저주했던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그것은 모두 감사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주님께 감사의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제게 보냈습니다. 주님, 저를 아름답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강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건강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바른 자아를 주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향기를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발할 줄 아는 지혜를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바르게 죽을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에서 만찬으로 초대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참된 나눔을 행하는 사람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씀의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진리 위에 설 줄 아는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단단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저를 살려주신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아무리 추한 과거를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과거를 새롭게 해주시고 새로워진 그 과거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새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윗처럼 미친 짓거리를 하지 않고서는 생존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절망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위해, 방금 말씀드린 그 자매님처럼 지울 수 없는 자신의 과거로 인해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우리를 위해 그 주님께서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주인이 되시어 우리에게 임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발판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얻은 영원한 새것이 되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었던 우리의 과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것이 된 새로운 존재답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요.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 의해 이 세상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에게 임해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만나 주시고 감싸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절망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현재와 미래를 향한 발판으로 승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우리의 추한 과거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영원한 새것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 모두 일평생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해 주십시오. 지난 세월의 밑바닥 인생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신음하다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얻은 자매님의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아름답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강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건강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바른 자아를 주님 안에서 되찾을 수 있도록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주님의 향기를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발할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바르게 죽을 줄 아는 사람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 사람에서 만찬으로 초대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에서 참된 나눔을 행하는 사람으로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바르게 사랑받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말씀의 거울에 제 모습을 비춰볼 줄 아는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진리 위에 설 줄 아는 용기를 지닌 사람으로 단단하게 길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저를 살려주시고 영원한 새것이 되게 해주신 주님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새로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얻어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새것이 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이 새로워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